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우리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이 이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개 때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리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신복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제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샤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손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그 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성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들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 송정교회에서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교회 사역지 이동한 지 4년, 이제, 8개월째인데, 시간이 아주 빨리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부성교회에 있다가 송정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주 이렇게, 형편적으로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제가, 1980년도에 군을 받고 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송정에 갔을 때에, 그런 형편은 저에게는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 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절망적이더라고요. 스님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뭐 잘 몰라가지고 이 공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법을 좀 어긴 부분들인데, 한두 가지 아니고 여러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졌었습니다. 근데 길은, 우리 박 변호사님이나 찾아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서 나와야 하고, 건물도 뭐 다 뜯어야 하고, 하여튼, 건물 이렇게 짓는데 한 25억 정도 드리고 했는데, 뭐 뜯는데 4억 들고, 하여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이런 일은 나에게 안 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현실 앞에 이렇게 서니까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하여튼 이 절망적이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보니까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이제 매달 어쩐 뭐 이제 은행 빚도 갚고 뭐 하는데 한 2,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야 되는데 일들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좀 어려운데 저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희들 교회가 아주 정말 이렇게 좋았어요. 정말 목사님이 정말 좋고, 그 입만 벌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입만 벌리면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막상 어려울 때 목사님께서 광주 지역에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을,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 세 번쯤 전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받아들인다고 하고 했던 사람인데, 막상 제가 어떤 문제 앞에, 형편 앞에 섰을 때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는다. 근데 저는 그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든 누구든지, 뭐, 아는 사람 다 만나서 확인해 보는데, 전부 다 그냥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길도 없고 다 안 된대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이 안 된답니다 하면은 목사님은 답이 아주 간단해. 다 돼. 가봐. 교재가 한 30초로 끝나요. 저는 이제 그 이리 와봐. 그거는 있잖아 하고 성경 말씀 펴놓고 이렇고 저렇고 한 30분에 한 시간씩 교재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거 다 돼. 가봐.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된다고 하니까 이래 해보는데 역시 안 돼요. 또 가서 아이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좀 인상을 써가면서 안 그래도 인상이 좀 안 좋은데다가 인상 좀 어렵습니다. 하니까 저 누가 저 김종호 저 목사 저 이마에 주름을 펴줄까 된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된다는 분은 딱 한 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주 오셔서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목사님은 아주 무대포이시다. 무조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가서 이 말씀을 갖다 붙이시는데 말씀도 갖다 붙일 때 붙여야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됩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이 형편 앞에서 이게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만 얘기를 아주 이렇게 많이 듣지만 뭐 나만이 나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봤는데 나만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길이 없었잖아요. 아람 나라에서는 길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이렇게 이제 정확한 교제를 해 줬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은 참 너무 분명한 말씀과 교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참 감사하다 하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나만 장군에게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병고침 받고 싶어서 아주 간절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그 아람 나라에서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까지 이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그런데 그 교제를 받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은 심히 분하여 아주 이제 분을 내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속 깊숙한 곳에 있던 자기의 그 생각이 나오더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요단강보다는 다메섹강 그 아마나와 바르발 그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 요단강에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 바르발 강에서 목욕을 하지 왜 내가 이곳까지 와서 내가 목욕을 하냐 하면서 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종의 말씀 앞에서 나만 장군처럼 깊이 있는 내 마음의 것들이 나와서 이 형편 앞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지 않더라고요. 형편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한 말씀인데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또 내가 그 믿지 못해서 종께서 믿고 믿는 말씀을 저에게 교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만 벌리면 교회 종종 하면서도 종이 전해주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안 받아들이지는 저를 보면서 제 마음을 좀 살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1년, 2년 분명히 반드시 미쳐 주는 도로 찾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여호와께 은총 받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외형적으로는 은총 받기를 원하노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자기의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또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울처럼 제가 아주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나 이 나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하였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편으로 내가 이사를 했나. 내가 이 분명한 저는 그 형편과 문제를 만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저를 볼 때에. 아,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볼 때에 믿음하면 이 김믿음이라고. 아, 이 믿음, 아, 믿음이 흘러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형편 앞에 딱 서니까 이 믿음은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편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이사를 했나, 옮겼나 보니까 야곱하고 같더라고요. 야곱이 7년간 이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더라고요.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그 곡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지면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그 양식을 먹는 그 야곱. 근데 요셉이 볼 때 야곱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있지만은 요셉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없다. 요셉의 그 판단은 이 야곱과 뭐 온 가족들이 짐을 다 이렇게 싸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아예 가나안 땅 이사를 와야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의 판단은 이사 갈 생각은 안 하고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것처럼 저도 이래 보면, 저도 보면 꼭 야곱처럼 어떤 문제와 형편과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제 양식을 이렇게 담아올 수 있는 마음의 가방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쭉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방문을 하면 담을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되는 말씀도 많고 또 내 마음에 잘 드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도 있고 그래 쭉 한 바퀴 돌면 이 내 마음의 가방에 한 짐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담아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그 풀어가지고 그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으니까 때가 되면 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면 또 마음의 가방을 짊어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니다 보면 이 말씀도 저한테 좀 잘 보여야 믿어주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체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보면 이 담을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또 담아와서 또 풀어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이사를 가고 말씀편으로 돌이키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잘못되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구나. 그래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를 돌아보는 기능들이 그렇게 잘 많지가 않았었어요. 거의 그냥 일반 통행이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군에는 그냥 뭐 단순하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아주 그냥 그 일방통행식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크게 잘 없었어요. 집에서도 보면 결혼해서도 보면 아내에게도 그냥 아주 일방통행식으로 앉아 일어서 일종의 이제 아주 저를 돌아보는 기능이 잘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이제 저를 이래 돌아보니까 야, 내가 이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아내에게도 아주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부분들이 아주 많구나. 또 아들에게도 내가 나는 그냥 잘하는 줄 알고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게 돌아보면 내가 자식에게도 잘못된 부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저를 이래 돌아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주님 앞에 저를 이래 돌아보면 내 기준으로 나를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와 종편에서 볼 때에 아주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막 힘을 좀 잃어 저를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2015년 제가 형편 속에서 아주 좀 어려웠었어요. 정말 아주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교회가 하여튼 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길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이제 용도 변경을 이제 어떻게 주님이 길을 막기를 여러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데도 시에서 심의, 공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주 그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래요. 이런 일들이. 그 공무원들도 아주 난처해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2012년도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2015년 11월 달 3년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이 이제 로라 스키드장 천평이 이제 종합체육관 2천평으로 극적으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건 2016년도 2월 달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고, 근데 이게 공원 지역이니까 공원은 아주 이 공공시설이 도로, 학교, 공원, 이게 뭐 도로, 학교, 공원은 아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공원 아니니까. 뭐 개발 제한구역보다 더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 공원인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하여튼 우리 멋대로 해버렸으니까 그게 쉽지 않네. 하여튼 뭐 건축물 대장에는 어쨌든 천평 건물인데 실제로 2천평을 만들어놨으니까 한두 평도 아니고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나와도 또 공원이니까 실시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한 번 받고 맞고 두 번 받고 맞고 이제 여러 번 됐는데 실시계 인가가 나와야 이제 착공계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 이제 뭐 하여튼 이 산 넘어 산이 있다고 하여튼 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5년도 12월 25일 날 새벽 6시 반 넘어서 목사님 카톡이 왔더라고.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스가랴산 7절 있는 말씀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고 이제 아, 목사님이 바쁘신데 사역자들에게 이게 뭐 카톡도 다 보내주시고. 저도 이제 답장을, 아이고, 목사님, 어쨌든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이제 답을 보내고, 낮에 이제 사역자들에게, 야, 목사님 참 바쁘신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카톡도 보내주시고 참 감사도 하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 저한테 온 거예요. 왜 이걸 보내셔서 저는 이제 모든 사역자를 보냈다고 하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쉽게 그냥 생각하고 저도 그 답장만 보내고 끝을 냈는데 저한테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침 제가 그 스가랴 학계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자세히 스가랴 사상 7절을 읽어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스룹바벨 앞에 스룹바벨이 있는 그 형편하고 같은 부분, 스룹바벨이 1차 기환을 해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정부 관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10년 동안 멈추기도 부담스럽고 어떤 문제가 되니까 멈추어버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가면서 판백한 집을 치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부담 앞에 주저하고 있는 스룹바벨처럼 저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더라고.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을 넣어주면서 이 스가랴나 백성들이 새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더라고. 스가랴 사상 7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묵상이 되면 새겨지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 종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말씀이 없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는 아주 이게 부담되고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자리를 딱 잡으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산들이 평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되겠구나. 아, 참, 말씀이 아주 신기한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의 눈으로 형편을 바라보니까 형편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게 문제가 끝이 났다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또 물질도 아주 이제 많이 저희들이 물질이 매달 필요하고 은행 빚도 있으니까 또 이 문제 이 해결하는 부분에 필요하고 물질적인 부분에도 참 부담이 되었는데 작년 2016년도 초에 목사님께서 선교학생들 투어 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광주지에 오셔서 새벽에 사르밧 갑오 말씀을 쭉 전해주신 저도 사르밧 갑오 말씀을 뭐 20년, 30년 아주 오래 들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새벽에 들려지는 그 말씀은 저에게 아주 능력이 되더라고요. 사르밧 갑오 집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주님이 우리 교회 속에 저에게 아,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겠구나. 너무 제 마음에 자유가 오고 참 좋더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날 그 새벽에 말씀이 너무 저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가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자네들은 깊은 속에 성교의 사역자가 아니야 하시면서 막 하여튼 막 꾸중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고개를 이제 들었어요. 목사님 하고 딱 쳐다보시더라고.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아니, 뭐? 내가 그 말 안 하게 생겼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라 그러면서 우리 성교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지 못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과 마음이 다르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은혜도 많이 있고 목사님 사랑도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이제는 저는 깊은 속 성교의 사역자입니다. 이러니까 꾸중하시다가 말로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교회 안에 이래 있으면서 좀 깊이 들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다 있고 또 종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중심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른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고. 이번에 제가 토굴을 다녀왔는데 토굴을 다녀오니까 저에게도 큰 선물을 주셔서 이번에 8월 1일부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신문에 고시가 되고 1년 6개월 만에 이 실시계획 인가가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토지를 뭐 사든지 수용하든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을 공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이제 다 열려졌는데 이 토고 월드캠프 가기 전에 천안에 사역자 모임을 가졌었는데 목사님께서 요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요압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 하면 다윗의 생애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될 때까지 이 요압은 이 다윗 밑에서 군대 장관 노릇을 했습니다. 중간에 아마사가 잠깐 군대 장관이 된 적이 있었지만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무시하면서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치리라 하면서 그 경관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아주 그 다윗의 군대를 무시할 때에 그때 이제 수구로 올라가서 여부스를 점령하는 그 일에 이 요압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람이나 또 이제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을 평정할 때마다 요압이 가서 아주 용감스럽게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었거든. 심지어 요압은 이 압살롬이 이 암눈을 쳐죽이고 도망갔을 때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마음이 멀고 서로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그 일도 하면서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다윗 옆에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압살롬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 아브넬, 사울에게 속해 있고 이스보셋에게 속해 있었던 이 아브넬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다윗 편으로 옮기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다윗 앞에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다 이끌겠다고. 아주 다윗은 이제 이 사울 밑에 장군이었고 원수였지만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요압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거든. 근데 이제 요압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윗 앞에 와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제 기쁘게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뒤쫓아가 가지고 아브넬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 편으로 향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그 마음에 금이 가게 하고 그리고 압살롬과의 그 전쟁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 근데 이 요압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요압은 압살롬을 볼 때에 이거 그냥 두서는 안 될 인간이다. 이 인간이 자기 형님을 죽이질 않나? 또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백주에 동침하질 않나? 그 아버지가 원수되어 있을 때 내가 가서 다 화해시켜 놓았더니만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거는 짐승맛도 못해. 이 인간은 그냥 두서는 안 돼. 이 요압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요압과 이제 아비샤 이때를 불러놓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을 해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이, 그 왕의 그 말이 이 요압에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나름대로 옳은 것이 많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압살롬을 보니까 이게 이 압살롬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지 않나.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은혜도 모르는 인간. 요압은 자기의 마음이 강하게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다윗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정말 이 탕자 같은 이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마음이 요압에게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아마사를 잠깐 또 군대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 그래서 아마사를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워 자기를 잠깐 좀 물러나겠는데 또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세바의 반란 때 이 진압하면서 아마사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다윗과 꼭 다른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하고 모양을 다 내고 있지만 중심 안에는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또 자기가 세워지고 싶은 마음들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중심에는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의 그 비중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이 요압과 같은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저 이번에 토굴을 가면서 좀 생각이 되는 게 목사님을 따라 외국에 월드 캠프 때마다 가서 이제 총무로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이제 대장도 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한답시고 하는데 저는 뭐 하나 시켜놓으면 또 나름대로 막 하려고 해요. 막 열심히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입니다. 하여튼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래 보면 목사님께서 그 꼭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 자네들은 이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입히냐, 나를 방해하냐.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방해를 하냐,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에게 피해를 입히냐, 이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애를 먹이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면 몇 명 보여요. 아, 저분들 참 마음을 바꿔야 돼. 저런 마음 가지고 외국까지 와서 이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단 말이야. 저라는 생각은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믿는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지혜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저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일들을 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이런 일들에 내가 쓰임을 받았나 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꼭 저는 하나님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기를 좋아하더라고. 제가 막 하나님과 예수님 답답할 때가 많아서 내가 꼭 한 발 두 발 앞서서 일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를 신뢰하고 믿는 마음들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번에 토굴을 가면 제일 경계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제일 그 주요 인물, 제일 좀 이렇게 다스리고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증거예요. 제가 제일 요 주의 인물이더라고. 캠프에 가서 캠프를 아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저겠더라고요. 내가 설치고 인간의 이 방법이나 요령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가 앞선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다. 정말 이 저를 향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성령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차 전도행 갔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행을 떠났었는데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빌립보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를 준비해 놓아서 마음을 열게 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더라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준비되어져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 주님의 역사가 빌립보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구에다 가면 주님께서 정말 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이구나. 내가 막 설치고 내가 일하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이더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승치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내가 막 해야 되잖아요. 야, 주님이 준비되어져 있고 주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가보니까 대통령 보좌관도 이미 마음을 열고 계셨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 그 무엇보다도 캠프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게 시간이 잘 안 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는 가나의 캠프 마치 27일 오후에 오시는데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면담 시간도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대통령 보좌관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일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28일 날이 되었는데 오전에 국무총리실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국무총리의 면담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부르시고 국무총리가 부르실까? 찾아갔는데, 국무총리께서 목사님께 제가 뭐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래 뭐 의논도 하시자고 그래 거기 참석하는 목사님들 우리는 야 대통령 만날 수 없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 끝나고 나서 오후에 5시에 대통령궁으로 목사님을 초청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통령궁에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아주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센터를 짓는 부분에도 땅을 또 이제 만평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마인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아주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캠프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대통령 보좌관께서 교회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시라고 하니까 이제 부부도 오시고 아들 3명, 며느리까지 온 가족을 모시고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 온 가족이 오셨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아주 온 가족이 다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좌관께 저희들이 인사를 하여 보좌관님 참 이분의 마음을 같이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번에 대통령님 그 면담 본래 국무총리 선에 끝이 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7일 날 우리가 목사님 가나에서 오시는 날 저녁에 이제 개막식 겸 국제문화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이 청소년부 장관님 여자분인데 청소년부 장관이 되시면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 겸직하시는데 이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본래 그 토구에는 독재를 이제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들 앞에 정치인들이 잘 서지 않는데 끌어 하신대요. 청소년들 앞에 서면 막 야유를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 앞에 잘 서는 걸 끌어 하는데 이 청소부 장관께서 저희들 개막식 겸 국제문화행사 하는데 오셔서 이제 환영 축사로 나가시는데 아주 우리가 막 우레 같은 박수로 막 환영을 하니까 이분이 얼떨떨하셨던가 봐요. 우리가 뭐 마음을 다 비우니까 어쨌든 막 박수를 치면 아주 환영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라사에서 공연도 하고 하니까 막 이분이 막 이 저 카메라를 찍으면서 같이 춤을 추고 막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저 뭡니까 카메라 찍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 찍은 거 다시 막 보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이미 대통령께서는 다 국무총리 선에서 모든 면담 끝내라고 지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면담하고 있는, 아주 국무총리 면담 목사님 오전 하고 계시는데 이 청소년부 장관 겸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궁에 들어가셔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유, 이 아유 슬립자 이 목사님 꼭 대통령께서 만나셔야 된다고. 어제 행사도 가봤는데 아주 이 행사가 너무 좋고 정말 이 청소년 문제는 이분을 만나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대통령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오후에 다시 뵙자 해서 오후 5시에 다시 면담이 이루어지더라고.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캠프 속에 또 종의 발걸음 속에 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제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 이제 새벽에 목사님 다 말씀 마치시고 숙소에 들어오시는데 그 경호원 있잖아요. 아주 날렵하더라고. 막 하여튼 총을 늘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예. 뭐 그분들은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 계속 24시간 따라다니시는데 행사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 숙소에 들어오시면서 저 경원들 두 분을 잠깐 좀 숙소로 들어오라고 모시라고 모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미 이분들의 마음이 다 갈려져 있더라고. 야, 저 목사님의 기도 한번 받으면 우리 좋겠다. 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침 목사님 부르니까 이분들은 뭐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대로 마음에 막 꽂히더라고요. 야,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이제 저는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한 명은 내 아들이 9살 된 아들이 있는데 병이 좀 심한데 저 목사님이 기도만 받으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면서 그 경원 두 분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준비된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나라가 막 열리는 거예요. 토구에 그 선교사님 가서 22년 됐는데 22년 선교하신 것보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캠프 한번 하니까 뭐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비서실장, 청소년부 장관 또 대통령 보좌관 한 나이는 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골프 도지사 이런 분도 마음은 뭐 활짝 여시고 이 귀한 분이 오시는데 하면서 뭐 제일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래 보면서 저는 그 캠프 준비를 하러 갔지만, 어떻게 감히 제가 무슨 캠프를 뭐 준비하고 하긴 하러 갔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또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가서 보자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이 포도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가자.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가서 우리가 보자. 이 술람이 여인을 포도원의 세계로 이끌어가서 그 포도원 안에 어디 농부가 잘해가지고 포도움이 돋았겠습니까? 농부가 뭐 물을 잘 줘서 꽃술이 퍼지고 석류꽃이 피었겠느냐? 포도원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어디 이 농부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이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포도원의 세계, 이 교회의 세계 안에 이끌어가서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껏 이 보게 하더라고. 가서 보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또 주님의 그 역사, 이 역사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보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세계들라는 거죠. 포도원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이 3일 18장의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것은 다윗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다윗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인데, 요압은 다윗의 전쟁을 하러 가면서 다윗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인자와 그 긍휼함, 그 마음은 흘려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옳은 생각, 너는 압살롬,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네가 내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켜놨는데도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요압의 마음에는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서 다윗의 용사는 아닌 거예요. 다윗과 마음을 합해서 다윗의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도 껍데기는 요압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중심은 종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과 다른 마음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혹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혹이 요압처럼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그 내 옳은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남은 생애를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요압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정말 요압같이 아주 악하고 정말 간사하고 더럽게 살아온 인간인데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었구나. 내 마음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 속에 속아서 살아왔던 지난 날이 아주 아쉽고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는 겁니다. 너무 내가 정말 요압처럼 잘못 살아왔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요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내려갈 때는 요압은 묻어버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종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합한 마음으로 남은 생의 복음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